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 아주 오래전 들은 이야기지만 여전히 기억되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철없는 어린 형제 둘이 양을 기르는 목장 주변에 살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목장을 오가면서 그 목장 울타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 많은 양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쁜 생각을 품게 됐습니다. 저 양을 훔쳐서 팔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한 그 형제는 감시가 소홀한 틈에 들어가서 어린 양을 하나 훔쳐서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장주에게 들통이 나고 알려지게 됩니다. 아주 무섭고 무자비했던 이 목장 주인은 어릴 때부터 잘못된 버릇을 두면 안 된다고 이 나쁜 버릇을 고치겠다는 마음으로 격분해서 이 어린 형제들을 끌고 가서는 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일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형제의 이마에다가 지울 수 없는 그런 글씨를 새겨 넣은 것입니다. 양도둑이라고 하는 의미의 글자인 ST라고 그 형제의 이마에다가 형과 동생에게 진하게 새겼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로 인해서 목장주는 처벌을 받았지만 두 형제는 자라면서도 이마에 있는 글씨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 그 눈빛들을 견디지 못한 형은 그곳을 떠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치욕스러운 글씨, 그것을 두건으로 가리고 모자를 쓰고 그러면서 새로운 곳에 정착을 해서 살아가면서 얼마간의 성공을 거둡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게 두건이 벗겨지거나 다른 일로 인해서 이마에 글씨를 본 사람들은 너무나 궁금해하면서 왜 이마에 그런 글씨가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형은 그것을 잘 말할 수 없지만 사람들의 호기심은 그의 옛날 과거를 캐게 되고 결국 지난날의 수치스러운 일들이 다시 알려지면서 형은 또 그 땅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렇게 정착과 이주를 반복했던 형은 도저히 지워버릴 수 없는 과거의 덫에 걸려서 어느덧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폐인처럼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생은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그곳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너무나 뉘우치는 마음으로 바로 자신이 가장 피하고 싶은 가장 부끄러운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는데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진실하게 주홍글씨처럼 자기를 날마다 따라다니는 이마에 그 글씨를 가리지 않고 드러내놓고 더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매 순간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비웃음도 그 조롱도 그 손가락질도 사라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도 나이가 들어가고 사람들은 변해갔습니다. 오랜 후에 한 젊은이가 그 마을에 이사를 오게 됐는데 그가 그 사람의 이마에 있는 글씨를 보고 마을 주민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의 이마에 있는 글씨가 무슨 의미고 사연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마을 주민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나 너무 오래전 일이라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새롭게 온 젊은이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인자하고 저렇게 자비로운 얼굴 표정과 성실한 삶을 보니까 저것은 세인트의 약자가 틀림이 없는 것 같다. 사람이 참 성자처럼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얼굴에도 저렇게 표식처럼 남아있는 게 아니겠나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 진짜 있었던 이야기보다는 누군가가 각색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의 교훈이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아있다가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으로부터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고 감출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있을 때에 행한 그 모든 수치를 사람들 앞에서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피해갈수록 그 수치는 덫이 되어 우리를 따라오고 언젠가 그 치욕은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 힘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은 저는 이 이야기의 진정한 교훈은 저주의 표식이었던 십자가를 축복의 상징으로 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 삶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죽음으로 치달아가던 조롱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었던 그 절망의 십자가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형틀로 죽였던 그 도구가 구원의 도구로 전환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완전한 생명으로 바꾸신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존재합니다.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감격해 하는 죄인과 자신의 죄를 까맣게 잊어버린 죄인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예전보다 조금 여유가 생기면, 조금 인정을 받으면, 조금 성공하면 내가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내가 인간관계가 좋아서 내 성품이 좋아서 잘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 울타리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종교적인 울타리 안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제가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고 있고 순간순간 작은 은혜들은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안하고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작은 어려움 만나면 낙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후에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온전히 깨닫고 나자 제게서는 기쁨이 솟아나고 감격이 있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예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족쇄와 사슬에 묶여서 사는 것처럼 살지 못했던 비참한 존재였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와서 다윗의 번영기를 누리고 솔로몬의 찬란했던 영광을 누리는 동안 그들은 마음이 높아졌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집트에서 벗어날 수 없는 너무나 비참한 신세였던 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들이 노예일 때 그들은 이동의 자유도 거주의 자유도 심지어 노동을 해도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도 없었고 자기의 자녀를 마음껏 낳을 수 있는 산하 제한에 걸려 있었고 심지어 자기 자녀조차 나일강에 던져야만 했던 비참한 신세 속에 전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력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오직 은총으로 그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자연재해와 질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여서 애굽의 국가 위기 상황을 만들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애굽을 국가 마비 상태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탈출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 어린 양을 잡아서 1년 된 어린 양이 희생함으로써 그 피를 설주와 임방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집에 다 피를 바르자 이집트를 엄습했던 죽음의 권세가 그 피를 보고 이집트 땅의 집에는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집마다 뿌려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는 그 죽음의 권세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통곡과 애곡과 장례가 있는 이집트의 집안과 달리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 한 사람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희생으로 죽음이 넘어갔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서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매년 유월절이 오면 그들은 희생된 양고기를 구워서 먹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 비참한 삶에서 이끌어 이 약속의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절기인 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것을 너무너무 기다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왜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은 기다리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구약의 옛 언약인 유월절의 언약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새로워지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이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이 만찬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엄청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찬이 시작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앞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뭐라고요? 내 몸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몸이 찢겨서 다 내어준 이거는 빵이지만 이건 떡이지만 떡이 아니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너희를 위해 희생한 내 몸을 기억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은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잔을 주시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도 우리 앞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빵을 드신 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 돼. 옛날 구약에서 세웠던 유월절의 옛 언약은 지나가고 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로 인해 새롭게 세워진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든 사람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더 이상 많은 짐승들의 희생이 사라진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강력한 언약의 능력이 된 것이죠. 제가 군대 훈련소에 갔을 때 비행기 낙하 훈련을 받았습니다.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을 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착지하게 됐을 때 어떻게 구르게 되느냐 하는 것을 쉼없이 연병장에서 계속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한 다음에 드디어 사람이 느끼는 가장 공포스러운 높이 11m 정도가 되는 막타워에 올라가서 하네스를 차고 거기서 뛰어내립니다. 정말 살 떨리대요. 딱 겁나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데요. 안 뛰어내리면 어떻게 하느냐? 교관이 발로 차요. 안 뛰어내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뛰어내리는 게 나아요. 하나, 둘, 셋. 그리고 확 근데요, 확 뛰어내리면요. 그냥 중력에 의해서 말 그대로 추락을 느낍니다. 훅 떨어집니다. 그대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가 부러지든지 엄청나게 다치게 되든지 더 높은 곳이면 생명을 잃게 되겠죠. 근데요, 쭉 떨어지다가 척 하고 걸려요. 생명줄을 달아놨거든요, 하네스에. 그리고는 척 하고 걸려서 살았나 보네. 정신을 차리기 전에 옆으로 쭉 밀려갑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태웁니다. 또 태우고 나중 되니까요 익숙해지더라고. 그리고 제가 깨닫게 돼요. 그렇지, 그렇지. 나의 의로움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한 것과 악을 행한 것을 선행과 악행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서 하나님 앞에 그 의로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다 잊어버렸거든요. 우리는요, 착한 것만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줄이 내게 걸려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는 거예요. 성찬은 어떤 시간이냐?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살과 피를 잊지 말라고 내가 먹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의 부활이 연결되고 그러므로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생으로 이어져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 나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 것이 성찬인 것이에요. 그걸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찬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감격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주여, 나의 선행으로 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얼마나 고귀한 것임을 성찬을 통해 다시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